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람은 반드시 세 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적 출생과 우리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의 출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그 삶은 가치 있고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명일까요? 우리가 계속 매주일마다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엇이 사명일까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명은 현재 내가 불려주고 있는 그 이름이 사명입니다. 장로님 하면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하면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가정에 가서는 아빠 하면 아빠로서 가정을 영적으로 잘 또 세워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단 말이죠. 불려지는, 현재 불려지는 그 이름이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주어진 환경이 사명이에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또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서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시면 돼요. 견뎌내시면 돼요. 참아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주어질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마음의 부담감이 돼서, 거룩한 부담감이 돼서 떠오르는 그거, 생각나는 그거,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백날 지나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 안 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부담감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이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좀 뽑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성전 짓는 사명이 있었어요. 성전 짓는 사명. 본래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사모했어요.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었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명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어요. 사명에 대한 예민함. 그래서 자신이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됐을 때에 그때가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사명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 솔로몬이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귀와 내 눈과 모든 것이 다 너를 향하여 집중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또 성경에 한번요,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있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사명. 창조 이후에 모든 생명들이 소멸되는 대변혁의 시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이 생명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에 노아가 없었다면, 이때에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남들이 하지 않는 별나디 별난 사명을 받았어요. 아니, 남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아침이 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다는 짓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돼서야 돌아오곤 해요. 또다시 아침이 돼서 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저녁이 돼서 또다시 돌아와요.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고작 한다는 것이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만 짓는 일에만 온통 힘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생업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렇게 몰두했을 때에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과 또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포기하지 않고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원망을 받음에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요. 사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요. 아브라함이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뭔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의 근원 되겠다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해요. 자신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부러워요. 아, 이런 사명을 받으면 괜찮겠다. 예. 요런 정도의 사명은 얼마든지 받아도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참 부러워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예? 아브라함은 평생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의 인생이요, 험난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도 그랬고요. 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랬고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우스운꼴을 당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 복의 근원이라고는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자신에게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요, 요나. 요나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니느웨를 향하여서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외쳐야 될 사명, 회개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암흑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빗줄기가 아주 비춰지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나는 그 사명 원치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회피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회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쪽 내륙의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인 이 서쪽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항구 도시인 이 오빠로 가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덥석 타게 되는 거지요. 야, 어쩌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렇게 척척 맞는구나. 척척 맞는구나. 잠깐 보면 요나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금방 큰 풍랑이 일어서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커다란 역풍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그것을 회피하고자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과 기적은 사명을 따라 살려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곧 축복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어야만 됐습니다. 쉽게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방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사람들 다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부귀와 영화 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갖 비웃음과 조롱도 겪었습니다. 원망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피하면 인생의 풍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느라 힘들었던 것보다 몇 배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많지요. 오해도 받을 때도 많고요. 억울할 때도 많고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명자로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 포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힘들어 포기하고 어려워 낙심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감당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굳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사명자로서 실패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뭐냐? 첫째는 사명자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에만 잘하고 뒤에는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 보면 사명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우선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안도감을 갖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요?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라고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각자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이미 그 사명으로부터 회피하여 도망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시련에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사명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명 감당하다가 쉽게 유혹받고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지요. 우린 가짜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가짜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항상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는 번지름하게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약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약해요. 가짜를 진짜같이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란 뭐냐 하는 거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여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가짜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으로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 말씀에 의하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감당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명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사명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항상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아무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항상 정확하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붙드십시오. 다윗이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죽여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위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왕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고려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사명에 집중하여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합니까?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만 보게 되고 내 코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내 코앞에 있는 눈 일만 생각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다 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때 사명은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도와줍니다. 사명은 이런 거예요. 사명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평생을 후회 없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거지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원하지만 혹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되돌아서서 바른 길을 향해 뒤로 걷는 것도 진정한 성장이 된다. 바로 이런 경우에 빨리 되돌아 설 수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바쁩니다.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어디론가는 모르지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다 흐르고 나서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명은 바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명을 붙드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 사명이 없을 때는 내가 왜 견뎌야 되는지, 왜 내가 버텨야 되는지 그냥 포기하면 되고 쉽게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때로는 사명 때문에 버텨요. 사명 때문에 견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견뎌내요. 놀라운 것은 사명을 붙들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더라는 거지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도,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닐 때도,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고자 미친 채 할 때, 침을 질질 흘릴 때도 그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 그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특별하게 써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못나고 가장 고집세고 가장 무례하고 가장 제멋대로인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만큼이나 가슴이 저리도록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이 있다. 비록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침체와 정체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고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처럼 여겨질 때도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을 가리켜 웅크림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웅크림의 시간. 우리는 힘들면 움크리지요. 아프면 움크리지요. 버티고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웅크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툭툭 털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섭니다. 저는 이때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 버겁다고 느끼는 그때가 저는 바로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견뎌내야만 하는 웅크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들 그런 웅크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웅크림의 시간이요.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던 그런 웅크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요. 웅크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이 짓을 뭐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뭔가 지금? 그것도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스스로도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120년 동안 웅크립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서 그 방주를 지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러려고 방주를 짓게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복의 근원되기는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세월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자녀가 하나 둘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웅크림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참고 버티고 기다린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을 기다리고 다윗은 20년을 기다립니다. 그 웅크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 처음부터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척척척척 일이 잘 풀린 게 아니에요. 다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인물들도 다 웅크림의 기간들이 있었어요. 버티고 견디는 웅크림의 시간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바라기는 그 기간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설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한 바 있는 이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 그의 그 교관에게 질문을, 이렇게 교관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왔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느 편이 이기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두 군대가 서로 싸울 때 어느 편이 이기겠는가.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며 버티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을 붙드셔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툭툭 털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당당히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를 줍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 사명 있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이용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방향을 모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상황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교역자 시절을 참 오래 보냈는데요. 그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아니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능력 밖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할 줄도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탁월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셔요. 그 일이 문제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포기했다면 저는 그 일을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마음이죠. 수용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붙들면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하고 늘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셨을까?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로 반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세요. 아, 목사님께서 나를 또 선택해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내게 그 일을 맡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상황을 이해하면, 수용적 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남다른 능력과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명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수용적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 사명을 붙드셔야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도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어야 했듯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느라 힘들었던 것보다 몇 배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사명자로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고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